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3일 동안 말레이시아에 갔다 오게 되었는데 원래는 지난 여름 7월 달 세계대회가 마치고 난 다음 세계대회 때 장관 포럼에 참석한 장관님들을 또 만나고 사귀고 마인드 교육을 하고 또 그 나라를 방문해서 마인드 교육을 하고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말레이시아에 주 장관님이 계시는데 사바주라고 말레이시아는 종교가 모슬렘하고 기독교하고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동말레이시아와 서말레이시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지만은 서로 비자를 받아야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고 거의 두 나라와 다름없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주의 장관님이시기 때문에 이 장관님이 왔다 가시면 앞으로 그 기독교주의 행사를 많이 할 수 있겠다고 제일 기대되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였습니다. 사실 제일 일이 진행이 안 되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였습니다. 주 장관님과 또 그 비서 보좌관들 몇 분이 오셔서 월드캠프에 참석하고 마음을 열고 또 제가 따로 그분들 만나서 복음까지 전해주고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장관님이 왔다 간 그 사바주에 가서 마인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일정을 잡아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들려오는 답은 청소년부에 행사가 많아서 바빠서 8월 달에는 일정이 안 난다. 또 9월 달에도 일정이 안 된다. 10월 달에도 일정이 안 된다. 제가 선교사님에게 아니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아서 그 하루를 나를 못 잡냐.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해외 여러 나라를 가보니까 따로 우리가 행사를 하려고 하면 어렵더라. 그렇지만 정부 관료들 늘 아침마다 회의를 하는데 많은 사람 아니고 2, 30명 우리나라로 하면 국장급 되는 각 부처의 국장급 되는 사람들 회의를 하니까 그 회의 시간에 내가 가겠다. 그러면 자기네들 장소에 뭐 아침마다 모이는 회의 시간이니까 테이블 다 되어져 있고 방송 장비 다 되어 있고 또 스크린 다 있고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게 다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강연을 들어야 마인드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야 그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도 날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원래 사바주에서 왔다 가신 이 청소년부 장관님을 대상으로 또 그 주의 청소년부의 국장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지난 8월 달 날을 잡았는데 오히려 장관이 왔다 가신 그 사바주에는 일정이 안 잡히고 그 옆에 사로왁주라고 그 주에서 교육부에서 교사 1,000명이 모이는데 와서 강연을 해달라. 또 청소년부 임직원들을 다 모을 테니까 강연을 해달라. 오히려 그쪽에 일이 길이 열려서 그곳을 다녀오게 되었고, 세계대회 또 왔다 가신 장관님 그 주에는 못 갔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시 나를 잡아서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왜 이 장관님이 일정을 못 잡았는지를 가서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니, 기독교수인데 왜 이 장관님이, 만약 말레이시아 모슬렘 주면은 우리 IYF 행사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도 알고 또 우리가 마인드 교육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초청을 못했을지 모르는데 기독교수인데 왜 못했지 싶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 기독교인이 많은 건 사실인데 정작 공무원들은 90%가 모슬렘인 거예요. 가보니까 왜 이 장관님이 부담을 가졌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장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장관 된 지가 한 4개월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제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장관님은 안 그렇지만 그 비서를 딱 보니까 막 눈치를 보는 거예요. 거기 참석한 분들, 국장들, 또 거기 고위 간부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마인드 강연을 마치고 나서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졌는데, 원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인데 제가 어디 강연을 하고 늘 시간을 좀 오버를 해요. 근데 제가 그냥 시간을 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고 오버를 합니다. 결정적인 중요한 이야기에 가서 여기서 그만할까요 하면은 다들 아니 계속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도 물으니까, 장관님한테 물으니까 장관님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럼 장관님이 계속하라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거기 참석한 사람들도 그 뒷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죠. 보면은 이건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 배웠습니다. 재미있으려고 하면 끝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저도 강연할 때 한참 이게 딱 중요한 얘기가 나올 때 스탑하고 시간이 없는데 여기서 그만둘까요 계속할까요 하면은 다들 계속하라고 합니다 보면. 그래서 강연을 마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갔는데 어떤 한 국장님이, 아,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생각이 깊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제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질문이에요. 아니, 군인들이 전쟁에 참전을 해서 막 어려움도 넘고 많은 어려움을 넘고 전쟁에 해서 참전을 하고 그 전쟁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왜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지든지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질문인데, 그건 전쟁에서 어제까지 나와 함께 했던 동료가 피 흘리고 쓰러져서 죽는다든지, 또 적을 사살하지만은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워지지 않고 떠오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은 요즘은 스크린이 고릴라 글래스라고 해서 강해서 스크래치가 잘 생기지 않지만은 옛날 폴드폰은 플라스틱이었기 때문에 접어서 호주머니에 잘 넣고 다녀도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처럼 그들 마음에 자꾸 그런 상처가 생기는 거다.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뭐 그런 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분위기도 좋았고. 그래서 강연을 마치고 나서 리셉션 시간에 따로 이제 장관님하고 우리 일행하고 몇 사람만 식사를 하면서 장관님이 조용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데 이런 마인드 교육을 이게 만약에 효과적으로 할수 있느냐 이런 경우에 묻더라고요. 아, 제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지난달에는 러시아를 갔다 왔는데, 러시아 공산주의 국가인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 줄 몰랐다. 실제 그렇습니다. 러시아에 제가 가서 마인드 교육을 해보면서 저는 올해 처음 러시아를 갔는데, 야, 이 러시아처럼 마인드 교육하기 좋은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또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모슬렘 국가면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수년 전에 한번 카자흐스탄을 방문을 했었는데 교육자 포럼을 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행사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장소를 얻고 우리가 초청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을 초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의 장관 총장 포럼에 왔다 가신 총장님이 계셔가지고 그 총장님이 레터를 하나 써주고 이 총장 이름으로 초청을 하고 대학교에서 이런 교육자 포럼을 할 때는 사람들을 모으기 쉽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장소를 쉽지 않은데 카자흐스탄에서 처음 교육자 포럼을 할때 우리 모두 깜짝 놀란 게그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총장 및 교육자 포럼을 하면서 교사들 또 초청을 했는데 교사들은 자리가 없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려고 해서 교장 선생님까지만 올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우리가 편지를 보내야 할 정도로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그럼 원래 또다시 큰 행사가 잡혀서 이제 초청을 했는데 제가 일정이 안 맞아서 제가 못 가고 다른 강사를 보냈는데 너무너무 대성황리에 행사가 마쳤습니다. 그 나라 중요 TV 방송국에서 다 나오고 너무너무 행사 은혜롭게 됐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모슬렘 국가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마인드 교육을 가지고 크게 일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관님이 아, 이렇게 얼마든지 모슬렘과 기독교가 섞여 있는 이런 나라에도 얼마든지 이게 마인드 교육을 펼쳐갈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앞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길들이 열려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교사들 위해서 마인드 교육을 하고 난 것이 쿠칭이라는 이번에 이제 쿠칭이라는 도시에 가서 마인드 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부가 같은 이제 교육부입니다. 사로왁이라는 같은 주에 속하는데 밀이라는 곳에 교사 1,000명을 위해서 마인드 교육을 해주고 왔을 때 교육부에 그것이 이제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를 초청해서 이번에는 교육부 중요 인사들만 모아놓고 하는 강연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분이 사무총장님인데 이 사무총장님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원래는 없던 행사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그러면 교장단을 모을 테니까 교장들을 위해서 한번 강연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정이 맞으면은 올수 있지만 해외 일정이 있으면 제가 못 오더라도 다른 강사가 올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제 길들이 이제 하나하나 열려지는데 그 말레이시아에 가니까 또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또 그렇게 순수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우리가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정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걸 너무 분명하게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내 앞에 주어진 일을, 내 앞에 이제 있는 일들을 했다면, 예를 들면은 옛날에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열리는 열매를 따먹고 사는 이런 이제 삶이 있고 또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고 사냥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축하는 걸 터득해서 목축을 하면서 사냥해서 얻어지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목축으로 인하여서 삶이 더 윤택해졌고, 채집 생활을 하는 그냥 산에 가서 열매를 따고 뭐 밭에 가서 뭐 어떤 덜판에서 뭔가 식물은 이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줄 아는 이제 이런 농경사회가 형성되면서 얻어지는 그 삶의 유익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내 앞에 있는 일들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 일을 만들어가면서 일을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자, 일을 만들 줄 알면 예를 들어서 그냥 열매를 수확할 줄 아는 것하고 자연적으로 야생에서 열리는 열매를 따먹는 것하고 농사를 지을 줄 아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줄 알면 원하는 채소를 원하는 열매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줄 알면은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있으면 됩니까? 농사를 지으려면은 씨앗만 있고 땅만 있으면 되잖아요.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고. 그래서 그러나 옛날에는 넓은 땅이 있고 옆에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도 농사를 지을 줄 모를 때는 그냥 덜판으로 돌아다니면서 나무에 또 열매가 있나 없나 그것만 찾으러 다니면서 그냥 굶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농사를 짓는 법을 터득을 하면은 씨앗을 가지고 땅을 일구어서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면은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느냐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일을 만들어서 일을 하려고 보면 농사를 짓듯이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옆에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싱가포르 선교사님이 늘 말레이시아 행사에 와요. 그 제가 지난번에 가서 다 이제 우리 아이와이프 출신 젊은 사역자들로 그러니까 옛날에 뭐 다 학생들이었고 이러니까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네 나라에는 왜 일을 안 만드냐? 아니, 이 말레이시아에 올 때 강사들 싱가포르에도 오라고 해서 싱가포르에도 일을 하면 얼마나 좋냐? 너희들 일을 좀 만들어라, 너희 나라도. 이번에 갔는데 또 이번에도 말레이시아에만 일이 만들어지고 싱가포르에 일을 안 만든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또 지적을 하고 이제 책망을 하면서 왜 일을 안 만드냐? 왜 초청을 안 하냐? 이 말레이시아하고 너무 대조적인 게 말레이시아는 국민소득이 이 1인당 GDP가 한 12,000불 정도 이 정도 되는 나라예요. 그럼 이 그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마음도 순수하면서 또 뭐 돈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뭐 한국 오려면 올 수도 있고 행사에 참석하면 참석도 할 수 있고 너무 가난하면 차비가 없어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다른 거 못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 되면은 딱 이런 활동하기 좋고 사람들 마음 순수해서 일하기 좋은 나라거든. 반면에 싱가포르는 GDP가 한 5만 불, 6만 불 이렇게 되는 잘 사는 나라니까 그런 나라에서 이런 행사를 잡는다는 일하기 어렵죠. 너무 대조적인 거죠. 말레이시아에는 막 청소년부에 교육부에 막 장관님 만나고 총장들 초청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싱가포르는 그런 일들이 안 되어지니까 초청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는 날이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우리가 호텔에서 숙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4명 앉혀놓고 말씀드렸죠.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부부, 그다음 싱가포르 선교사님, 또 제 아들 그 4명 앉혀놓고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싱가포르 선교사님에게 아니 나를 싱가포르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행사 그 다음날 행사하는 장소로 와도 되는데 국내선으로 또 이동을 해 가야 하기 어차피 거기서 또 국내선 이동해 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청을 안 했다고 좀 책망을 했었는데 그런 나라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이 없어 보이죠. 일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에는 어떤 게 많냐면은 이민자라든지 아니면은 또 거기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라든지 불법 체류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나라 사람들은 다 조그만하게 교회를 형성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뭐 건물을 교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한 2시에서 한 4시 이게 파티타임으로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CLF를 하려고 보면 또 그런 목회자들을 모으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운 거예요. 또 제가 그런 목회자들 또 교인들 모아서 CLF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얻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시내 중심에서 집회를 한번 하면 뭐 모슬렘 국가에서 아니면 소수민족으로 소수 작은 교회에서 작은 행사를 하다가 큰 홀을 하나 빌려 우리가 집회를 한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거든요. 일을 만들려고 하면 마치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농사 지을 거리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열매를 따먹으려면 없어 보이지만 농사를 지어서 만들려고 보면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뭔가를 얻으려면 없어 보이지만 자 이렇게 농사를 짓듯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어서 이제 열매를 얻어내듯이 수확을 하듯이 인생에 이런 법을 터득을 하면 할 일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가도 쿠알라룸푸르를 갔을 때도 CLF를 하면서 파키스탄 목사님들이 왔습니다. 또 미얀마 목사님들이 왔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현지 목사님들이 왔습니다. 세 부류의 목사님들이 왔는데 말레이시아 현지 목사님들은 소수지만은 파키스탄 목사님들이 한 20명 가까이 왔었고 또 미얀마 목사님들이 또 한 20명 가까이 왔었는데 이 쿠알라룸푸르에도 일을 만들려고 하면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니, 파키스탄 사람들 다 가난한데 어려운데 이분들 가운데 또 진짜 신앙에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또 이분들 우리가 신앙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 게 한국 비자 받기 어려우면 대부분 나라가 제주도가 무비자기 때문에 우리는 제주도에 지난 제주도에서 CLF를 하고 난 이후에 센터를 지으려고 한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센터를 지으려고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 목사들도 얼마든지 제주도에 와서 우리가 훈련해서 우리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려고 하는데 당장 내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 경영을 하는 사람에게 대학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고 해서 이미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고 경영자 과정에 최고 목회자 과정을 만들어서 2주 동안 한국에서 이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CLF에 와서 복음을 들은 목회자들이 5만 명 이상 넘었었기 때문에 매달 이런 행사를 해도 다 못할 정도로 부족한데 우리가 이 일을 또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도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농사를 지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배워보니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러시아에 가니까 러시아에서 할 일이 많고 또 지난번 라파스에 갔었을 때 볼리비아 라파스에 갔을 때 또 거기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때도 간증했지만은 야, 이 라파스에는 해발 4,000m가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외국인이 와서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도시고 그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산소 탱크를 준비해서 그 고산지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때 제 마음에 야 만약 내가 이 라파스에서 산소를 안 마시고 활동을 하고 극복을 하면 나는 언제든지 이 라파스에 올 수 있으니까 야 이건 대박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라파스를 처음 가는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초청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냐. 야, 이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외국의 강사들이 올 수 없는 지역이 라파스인 거예요. 아니 거기서 막 사람들이 숨쉬고 막 지내기도 어려운데 누가 가서 막 강연하고 하겠습니까 보면은. 저도 이제 부담되는 거예요. 야, 과연 내가 거기서 마인드 강연을 하면서 서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PPT 보여면서 막 또 질문도 하고 막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테이블에 앉아가 가만히 앉아서 강연할 수 없잖아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어려움을 딱 극복하고 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도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을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 되는데 거기도 또 가서 좀 일들을 좀 만들어줘야 할 것 같고 한 번씩 갔다 온 나라들 보면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농사를 짓듯이 일을 만들어서 일을 하려고 보면 그냥 되어져 있는 일은 없어 보이지만은 만들어서 하려고 보면 온 천지가 농사지을 땅이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프리카에 가면 넓은 땅들이 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을 때 야, 우리도 어디 좀 후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뭐 단기 선교사들이 한 30명, 또 태국, 중국 단기 선교사만 한 40명, 그 다음에 또 예배당에 사는 사람들, 그 당시 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예배당은 한 1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살았는데 어디 좀 우리가 후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후원 받을 만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또 하나님 후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공항에서 야채를 수출하는 그 물류창고에 그 야채를 수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야채를 후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야채를 주는 거는 말하자면 차떼기로 야채를 줘요. 한 번은 이제 그걸 그 콩을 무슨 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연두색 콩 있죠? 콩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예? 완두콩?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양식에 보면 나오는 그 콩 있잖아요. 보면은 그 콩을 밴에다가 봉고차에다가 뒤에다 가득히 싣고 왔어요. 보면은 그 부인회를 할 때라서 부인회 마치고 나서 자매님들한테 콩을 콩 좀 까달라고 해서 콩 좀 교회에 이제 콩 까주고 나머지 가져가고 싶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자매님들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 콩 어디서 났습니까? 후원 받았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 시장에 요만큼 해가지고 조그만한 그렇다면 비싸게 파는데 이걸 차떼기로 이걸 갖다가 후원 받아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유럽에다가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하는 야채 업체에서 그걸 후원을 해줬습니다. 어떤 데는 또 브로콜리를 한 차를 줘요. 그럼 브로콜리는 야채의 단점이 뭐냐면 이걸 오래 저장해놓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브로콜리 김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브로콜리 김치를 담았는데 케냐 단기 선교사 출신들은 전부 다 그 브로콜리 김치가 맛있대요. 그게 기억난다면서. 그래서 제가 케냐 단기 선교사 출신들은 암에 안 걸릴 거다. 이 브로콜리가 항암 효과가 있는데 이걸 또 생으로 먹어야 된대요. 보면은 그래 효과가 더 뛰어나다 했는데 이 김치를 담았으니까 생이잖아요. 보면서 삶아서 요리한 게 아니니까 너희들은 1년 동안 브로콜리만 먹고 가니까 암에 안 걸릴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암에 걸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지으면은 유럽에 수출을 하는데 왜냐면은 일교차가 심하고 일조량이 좋고 이러니까 야채가 고랭지 야채가 돼 굉장히 맛있는 야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농사를 지을 줄 아는 외국 업체들이 와서 농사를 잘 지어서 그걸 굉장히 비싼 가격에 수출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짐바브웨이라는 나라도 독재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굉장히 짐바브웨이가 잘 살았습니다. 짐바브웨이는 그 잠베지 강이라고 강이 흘러요. 그래서 땅이 아주 비옥합니다. 그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농사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이 와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처럼 봄에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절기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우기하고 금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외국에 와서 이제 대형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지하수를 개발하고 스프링쿨러 시설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이게 농사 짓는 걸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도 보일 정도로 스프링쿨러 시설로 농사 짓는 게 보여져요. 그 스프링쿨러 시설로 어떻게 되냐면은 하늘에서 보면은 밭이 보통 우리가 밭을 보면 네모난 밭이잖아요. 거기는 동그란 밭이에요. 완전히 동그랗게 생긴 그런 밭이에요. 왜냐하면 이 스프링쿨러 기계가 뭐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몇 개 그냥 꽂아놓는 이 차원이 아니라 길게 한 100m 정도 길게 해서 거기 이제 바퀴가 있어가 이게 시계 바늘처럼 뺑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뿌려지는 스프링쿨러로 물을 뿌리는 그게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농사가 잘 되고 굉장히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어서 가난하다고 하지만은 아니 농사를 지을 줄 알면은 굉장히 풍성할 수 있고 수출할 수 있고 막 후원을 막 차떼기로 후원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제 농사를 지을 줄 아는 법을 터득한다면 할 일은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아, 이런 농사도 지으면 되겠네. 저런 농사도 지으면 되겠네. 이런 일도 만들면 되겠네. 저런 일도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아쉬운 건 목사님이 왜 우리 사역자들을 목사님이 자주 책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 목사님 다니시면서 일을 해보면 할 일은 너무 많고 일꾼은 부족한데 이걸 만들어가면 뻔히 일이 만들어지고 막 일이 보여지는데 목사님은 다녀오고 나면 또 그 다음 답보 상태로 일은 진척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그대로 있으면 또 누군가 가서 막 그 일을 이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없이 목사님 혼자만 뛰어다녔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냐는 거예요. 일을 배워서 일을 해보니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말레이시아만 해도 원래 벌써 두 번 가서 제가 계속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일들은 만들어지고 또 얼마든지 키워나갈 수 있고 더 일을 만들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복음의 큰 진보가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이 안에는 세상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나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나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냥 이러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눈을 주고 싶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그런 걸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걸 주고 싶고 세상이 생각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고 싶고 하나님 모든 걸 주고 싶은 거예요. 마치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부도 주고 권세도 주고 장수도 주고 모든 걸 다 주시는데 그 우리 삶의 복음을 위하면 하나님 모든 걸 주시는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꿀벌이 꿀을 모으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꿀벌들을 통해 가지고 꿀벌들에게 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꿀벌들은 생명을 수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꿀벌들이 꽃을 날아다니면서 그 꽃가루가 수술과 암술이 있는데 그 꽃가루가 이제 옮겨서 수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꽃에다가 꿀을 줬고 꿀벌들이 그 꿀을 먹으러 와서 생명을 수정하는 일을 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때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래서 수정이 잘 안 되면 농부들이 붓을 들고 수정하러 다니는 거 압니까? 배나무 밭에 사과 밭에 막 그 붓을 가지고 수술 암술이 수정되도록 붓으로 막 수정을 시켜요. 자, 벌들에게는 지혜가 없으니까 꽃에다가 꿀을 감추어둬서 꿀을 먹는 동안 생명이 수정되도록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대로 복음을 위하고 생명을 위하면 벌들이 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필요한 많은 지혜를 얻고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얻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벌들은 꿀을 찾아서 부지런히 다니기만 하면은 생명이 수정되죠. 벌이 밀어나기 때문에 이 벌들에게 야 너희들이 생명을 수정하는 일을 하면 내가 꿀을 줄게 이렇게 안 하고 야 네가 이제 이들은 꿀을 좋아하니까 꿀만 찾아다니면 수정을 하도록 생명을 만들도록 생명을 낳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네가 생명을 수정하는 일, 복음을 위하는 일을 해서 부전히 다니면 네게 꿀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주겠다. 하나님은 거기에다 감춰놨습니다. 자, 여러분 벌들이 생명을 수정하는 일 말고 다른 데 가서 어디 가서 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면 꿀을 얻을 수 있어요? 얻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생명을 수정하는 일에 연관된 그 일 아닌 다른 데 가서 꿀을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 꿀은 생명을 수정하는 거기에서만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낳는 일에 관여해야만 얻을 수 있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 절대 꿀과 같은 여러분 인생의 축복을 얻을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네가 생명을 위하는 이 복음을 위하는 이 일에 참여하면 그 안에 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네 인생에 복이 들어있고 네 인생에 필요한 지혜가 들어있고 네 인생에 필요한 그 행운이 들어있고 복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생명을 수정하는 일을 떠나서 다른 데서 꿀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데 꿀을 존재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아 벌들에게 하나님이 꿀을 줘서 생명을 수정하게 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위한 일을 갈 때 꿀을 얻을 수 있도록 해놨구나. 벌은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 살면 꿀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거구나. 내가 그 일에 관여하면 그 안에 꿀이 감추어져 있구나. 아, 내가 복음의 일을 하면은 그 안에 지혜가 있고 또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안에 내게 만 가지 복이 주어지도록 해놨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아, 내가 생명에 관계된 일에 복음과 관계된 일에 내가 이 일을 하기만 하면 이 안에 내게 필요한 모든 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들은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완전한 복음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완전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의 위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들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는 건 알지만은 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마치 농사를 짓는 것 같이 씨앗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씨앗이 생명이 들어있는 씨앗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옥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을 때, 돌짝밭에 떨어졌을 때, 가시덤불에 떨어졌을 때, 옥토에 떨어졌을 때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어떤 밭에 떨어지냐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제 마음판에 어떤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 밭갈이라고 표현을 하죠. 돌을 제거해내고 가시를 제거해내야 되는 것처럼 내 생각을 제거해내야 되고 내 기준을 제거해내야 되는 마음 밭갈이가 필요한 거죠. 마음 밭갈이 없이 또 복음의 과정도 없이 결론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내 죄를 그것만 가지고는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완전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의 위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참된 회개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또 근본 죄가 뭔지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복음의 과정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완전한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은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할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그 의미는 이 복음에는 우리 인간의 행위가 1%도 포함되면 안 되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복음, 이게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의 행위가 1%도 포함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100% 은혜란 말입니다. 맞아요? 예,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의고 그 다음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것은 이건 개개인에게 주어진 이 의가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누가 가지고 있든지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 이건 자기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완전한 것이란 말입니다. 완전히 의롭고 영원히 온전케 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완벽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의인 됐다고 때로 말을 흉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세 가지 질문만 더 해보면은요, 의롭다는 사람한테 죄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의롭냐고 하면은 에이,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 그건 아니지. 그 대답은 자신 있게 못해요. 거룩하냐 하면은 또 그것도 또 자신 있게 일을 이야기를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맨날 죄 짓고 사는데? 여러분 의롭습니까? 의인 됐습니까? 거룩합니까? 하나님처럼 의롭습니까? 예,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롭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의를 가진 사람은 차별이 없다. 똑같은 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진 의나 내가 가진 의나 똑같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구원이나 내 구원이나 똑같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이게 도의 초보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다시 히브리 성경으로 와보십시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다시 틀을 닦지 말고 그냥 완전한 데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필요한 것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사러 가죠? 전자제품 필요하면 전자제품 매장에 가고, 그 다음에 뭐 생활용품 필요하면 생활용품 사러 가죠? 예. 혹시 그걸 필요한 거 있으면은 내가 연구해서 발명해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스마트폰이 필요하면 뭐 내가 이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만듭니까? 아니면은 스마트폰 매장에 가서 하나 사옵니까? 만들려면은 몇 년 걸리겠어요? 이거 개발하려면은? 예?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은 옛날 미국 아니면 소련의 첩보원들도 가지고 다니지 못했던 최첨단 기능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 아세요? 옛날 그 여러분 첩보 영화 봐봐요. 보면은 초소형 카메라로 저게 어떤 그런 기밀 문서를 찍기 위해서 뭐 해요? 초소형 카메라 가지고 찍었죠? 그들이 가졌던 것도 이 스마트폰만 못했단 말입니다. 이걸 하나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아마 아파트 팔아가지고도 이걸 개발 해가지고 못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마이크가 필요하다고 마이크를 이걸 만드는 사람 있습니까? 만들고 앉아있어요? 하나 사면 되겠죠. 옷이 필요하면 여러분들 그 천 짜가지고 뭐 옷 만들려고 합니까? 너무너무 바보 같은 짓이죠?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야 너희들이 다시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의를 만들어야 됩니까? 다 만들어진 의를 얻기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의를 얻었죠? 여러분이 의를 만들었어요? 불교에서는 적선을 한다고 합니다. 적선. 적선을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선을 쌓는다 이 말이에요. 쌓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불교를 믿을 때 절에 가니까 선을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을 쌓아보려고 애를 써보니까 선한 것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쌓여. 선은 안 쌓아져요. 선한 건 맨날 까먹고 죄만 악만 쌓이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의의를 쌓아가지고 의의를 얻었습니까? 만들었어요? 이미 완전한 의의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완전한 의의를 얻었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신앙에도 너희가 이 털을 다시 닦으려고 하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는 것은 다 이루어져 있는 그 세계니까 그걸 얻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볼 때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거 고치려고 바꾸려고 만들려고 하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서 그걸 얻으라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어떻게 얻느냐? 예, 그걸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바로 완전한 데 나아가는 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뭘 터득했냐면은 이 완전한 믿음을 터득을 합니다.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완전한 의라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나를 내 아내를 빼앗아가고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내를 뺏겨버렸습니다. 자,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면 결과는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간다고 나갔는데 결과는 보니까 아내 잃어버리고 애굽에 내려가 있고 다 망한 위치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한 일이 뭐였느냐? 창세기 13장 1절 말씀 봅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로 또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도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십니다. 당신은 스스로 일하는 하나님이시네요. 나는 내가 아내를 팔아먹고 애굽에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애굽에 내려왔는데도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나와 상관된 믿음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나는 애굽에 내려와 버렸어도 나는 아내를 팔아먹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잘하고 못하고 아브라함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을 본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걸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자, 그런데 거기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 역시 나와 상관없는 이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을 찾아보십시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여러분 여기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상관이 없어요. 나라는 사람의 조건이 어떠하냐 역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 예를 들어서 거지가 돈을 모아서 삼성 TV를 한 대 샀다고 합시다. 근데 TV가 고장이 났어요. AS를 부르면은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주소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다리 밑이래요. 거기에 전기가 없겠죠? 여러분, 배터리를 가지고 TV 나오게 하는 거 압니까? 아프리카나 전기 사정이 안 좋은데 가면은 배터리를 가지고 인버터를 연결해가지고 가전제품을 써요. 그 거지가 어찌 또 그걸 알아가지고 자동차 배터리 몇 개 갖다 놓고 인버터로 연결해가지고 TV를 보다가 고장이 났어. 그 삼성에 연락해가지고 고쳐달라면 고쳐줘야 돼? 안 고쳐줘야 돼요? 고쳐줘야 되는 거. 왜요? 거지가 이뻤어요? 삼성 때문에 삼성. 자기 회사 이름을 위하여서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이 다윗이 발견한 것처럼 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냐 못 섬겼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셔야 되구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셔야 되구나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발견한 완전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이뻐해가지고 내게 역사해주고 믿음 없으면 일 안 하고가 아니고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야 이건 내 조건하고 상관없고 내 행위하고 상관없구나. 그래서 다윗이 비록 나중에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악을 저질렀지만은 다윗의 마음에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나가 아니라 내가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일을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차별이 없는 그 사람이 어떠하냐가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듯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의 조건이 어떠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 세계를 발견합니다. 이 세계가 바로 완전한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이 발견한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 완전한 은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구원에 대해서만 완전한 구원을 얻었지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한 사랑이고 믿음도 완전한 믿음인데 그걸 완전한 데 나아가면 되는데 털을 다시 닦고 있는 거예요. 그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는 거예요. 야, 네가 그걸 옷 만들려고 하면 어렵지만 다 만들어 놓은 거 사는 건 쉽잖아. 네가 TV를 만들려고 하면 어렵지만 만들어 놓은 TV 사는 건 쉬운데 신앙은 사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이루어 놓은 걸 믿음으로 얻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로 공짜로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 역시 자기 믿음으로 자기 충성된 마음으로 자기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고 주를 섬기려고 하다가 완전한 사랑을 발견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라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라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한 적이 여러 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얼른 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는데도 감옥에도 함께 가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또 거절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베드로가 입만 살아있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 세 번 부인할 때 사실은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요한복음 21장은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려야 되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이제 새로운 일을 해야 될 시점에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지금 말하면 교회 떠나가지고 직장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 물고기나 잡았냐? 아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그라하오이다. 근데 신기한 것은 지금까지 늘 거절했던 주님이 이제 이 요한복음 21장에 와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전에는 내가 주를 사랑해서 주를 따르는 것이었다면 이제 베드로가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를 발견했을 때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완전한 주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목자가 될 수 있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충성된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죽는데도 감옥에도 함께 가겠다 하니까 주님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와 같으냐면은 내가 율법대로 죄 안 짓고 선하게 살겠습니다 하면은 주님 거들떠 보겠습니까? 죄 지을 건데 율법 어길 건데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온전케 됐다고 하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기뻐하겠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사랑해서 주를 따르려고 할 때는 주님이 거절했지만 여기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베드로가 자신이 주를 사랑하고 주를 따르는 것 말고 완전한 주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나는 부인하고 떠나왔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와버렸는데 또 여기서 또 실패했는데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처음과 똑같이 역사해주는 주님 이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 다윗이 발견한 것 베드로가 발견한 것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완전한 믿음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 완전한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만 완전한 하나님의 의만 소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완전한 믿음,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 이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신앙을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데 나아가지 않고 아직도 계속 털을 닦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5장과 6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고 정리를 해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때가 오래 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이 도의 초보가 있습니다. 이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제한 짓고 도달한 게 아니라 터를 닦아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터가 있는데 그 터 위에 섰단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그걸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연약함을 고쳐가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을 이걸 고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케 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죄 짓는 자신을 고치고 있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했다, 영원히 의롭게 해놨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죄 안 지으려고 자신을 고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완전한데 나아가지 못하고 털을 다시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육신적인 것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걸 다시 고치고 바꾸고 털을 닦고 그걸 세우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심홍첩 전사인 간증인 거예요. 20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 소주 6병씩 먹던 분이 점차 술을 줄이고 끊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완전한 데 나아간 거예요. 종가의 교제를 통해서 영혼이 온전케 됐다는 온전하다는 그 완전한 데 나아가고 거기에 나가보니까 정말 온전케 해놓은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변화는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작년에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번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고 예수와 똑같은 의의를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와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제가 두 형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육신적인 형제들이 아니라 예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작년에 때는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바꾸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두 형제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줬습니다. 성경에 왜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뀌는지 몰랐는데 제가 두 형제한테 한 명은 조시고 한 명은 홍신데 조다윗이라고 이름 바꾸고 홍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말씀 시간에 또 자기에게 매 있는 형제가 한 명 있길래 이름 나중에 지어준다고 했는데 박신데 제가 생각이 나서 알려주려고 박다니엘이라고 이름 바꾸라고 이제 여러분 나로 살면은 늘 털을 닦아서 도달을 해야 돼. 언제 털을 다 닦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의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아 우리는 완전한 데 나아가는 거구나. 내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면 부족함 언제 다 고치고 있고 연약함 언제 다 메꾸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 털을 닦으려고 하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만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도 친히 짊어지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세계에 완전한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보이면 그 부족함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부족함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로 오지 말고 절로 가세요. 알겠습니까? 예? 부족함 고치려고 하면 어디로 가라고요? 뭔 목사가 교회로 오라고 하고 절로 가라고 하냐. 우리는 부족함 고치러 오는 데가 아니고 우리는 완전한 데 나아가는 거고, 완전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주님이 내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듯이 내게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털을 닦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 닦는 곳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닦아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아, 내가 고치려고 하는 부분, 내가 변화받으려고 하는 부분, 내가 바꾸려고 하는 부분, 완전한 데 나아가는 거구나. 그게 주님이 나를 온전케 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온전한 그 온전케 됐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도달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육신적인 부분이 있으면 육신적인 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완전케 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파이프와 연결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그 파이프 연결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각오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걸로 안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와야 되는데, 그건 완전한 데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 역사가 주어지게 돼 있는 이런 법칙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이 믿음의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실 때 마치 꿀벌들이 생명을 수정하면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꽃 안에 들어있어서 그 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복음을 위해 살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복음 안에 하나님 넣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셔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다시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육신적인 부분들, 우리의 잘못된 행실, 우리 연약한 것을 우리가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믿듯이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한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됐고 완전한 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우리 삶 속에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 소망과 기대를 둡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축복해 주셨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